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황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게 끝은 아니지요 라는 말씀으로 DSS 프로그램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이 시간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청년 시절에 어느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저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모세입니다. 그랬더니 저의 인사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모세형 동생이 왔네, 모세형 동생이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또 저를 막 불러요. 모세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모세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성함이 세형이고 성이 모였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태어났던 레위 족속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는 애굽에 자라나면서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참지 못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를 피해서,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의 삶이 참 정체되어 있다, 그냥 멈춰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까지 그의 인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모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끝은 아니겠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을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한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에게 있어 미디안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많은 것들, 자신이 배웠던 그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어쩌면 대부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자리가 미디안 광야였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난 날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모세는 평생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면서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 오게 되었는지를 어머니 요게벳에게 때가 날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가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 가게 된지 넌 알고 있니? 내가 너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의 강가에 띄웠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네가 기억해야 돼. 너는 지금 애굽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이러한 교육을 그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그냥 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이 애굽에서 그가 매일매일 살았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른 또래들은 다 죽었는데 옆에 태어난 누구도 죽고 뒷집에 태어난 누구도 죽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자신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어쩌면 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더 권력을 갖게 되고 내가 더 힘을 갖게 되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나의 동족들을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살았겠죠. 그랬던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자리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미디안 광야를 마주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제는 오늘을 잊게 하는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어제가 없으면은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가 만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면 우리의 과거가 현재에서 해석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했던 경험, 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터전이 오늘 갑자기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죠. 좋은 대학에서 전공을 살려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전공을 따라서 좋은 직장을 잡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갖춰지면 그 터전 위에 필요한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쏟아 넣으면서 자녀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여서 장가 들고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가 오게 되죠. 은퇴 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제의 땀 흘림을 이제는 보상받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라도 어제에서 오늘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오늘 해석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던 많은 것들을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벽을 만난 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답답한 가운데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40년의 평생을 살아왔던 그 시간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곳, 어제까지의 땀 흘림이 무의미하게 되는 곳, 어제까지 내가 이뤄놓은 업적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곳, 어제까지 내가 맺었던 수많은 관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런 미디안 광야 같은 자리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민자잖아요. 여러분, 미국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의 내가 의미 없게 되는 것 경험하지 않았나요? 자신 있게 미국 왔어도 막상 미국에 와서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 보니까, 와, 내가 한국에서 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관계들, 나의 많은 업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마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디안 광야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자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고 세 명이신 분들 계신다면 둘째가 첫째보다 쉬웠던가요? 셋째가 두 명 키워봤으니까 그냥 발로 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가 둘째랑 다르고 둘째가 셋째랑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무기력함을 부모님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와 같은 자리이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 밤을 만나게 되죠. 긴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미디안 광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해석 안 되는 미디안 광야, 우리가 오늘 머물고 있는 미디안 광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또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서 있는 모세에게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에서 십보라와 자매들을 만납니다.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갔는데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양떼가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을 멋지게 무찌르고 자매들에게 우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난 모세인데 여전히 애굽에서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자매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 딸들이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다시 데려와야지. 그렇게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십보라와 그 자매들이 모세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애굽 사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모세를 본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의 출생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서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은 광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안은 광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색한 거예요. 낯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참 독특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처음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결혼 참 쉽게 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냥 만나서 결혼하라면 결혼했나 봐요.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정착을 의미합니다. 정착을 의미해요. 이 시점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다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 정착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마도 모세의 마음껏 담겨있는 그 사명감을 불타오르면서 보냈던 40년의 애굽 생활이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동네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아마 결단했을 것이에요. 내가 방황하는 생활 이제는 그만하자. 이 자리에 정착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그렇게 확실한 확고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진 또 않아요. 그의 첫 아들 이름이 뭐였다고요?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사랑하는 첫 아들을 두고 게르솜아, 게르솜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가 모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아들을 키우면서 아마도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을 것 같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생각하지 마라. 너는 타국에 왔지만 여기 그냥 지내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 여기에 마음을 붙여야 돼.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40년까지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의 시간과 동일한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모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모세는 애굽 사람에서 광야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낯설었던 자연환경, 너무나 낯설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이제는 모세의 몸에 그대로 입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와서 아, 저 사람은 애굽의 왕자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히브리인, 애굽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광야에 사는 한 목자, 한 목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40년의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가 알았나요? 모세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가난한 심령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다른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동네 중년의 아저씨, 할아버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모세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고 너무나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장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것을 선물해 주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무엇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팡이는 한 사람의 능력을 의미했고 한 사람의 권위를 의미했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세의 인생을 광야의 시간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얻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얻는 곳이에요. 모세가 보냈던 40년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다가 어쩌면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끝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나는 여기서 광야 사람으로 나 인생이 끝나는구나. 애굽 왕자로 살면서 꿈꿨던 하나님의 꿈은 어쩌면 그냥 내가 좀 앞서갔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갔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지고 있었던 그의 어제를 다 내려놨어요. 그가 했던 땀 흘림의 업적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맨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어제를 내 손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모세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질 때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광야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광야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고 느껴진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쥐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반드시 꽃은 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반드시 꽃은 피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모세의 삶은 겉보기엔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살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근육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제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살아갔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보지 못했어도,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모세가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팬데믹 때 한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서부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날짜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2020년 3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됐잖아요. 아마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때였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메인 캠퍼스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캠퍼스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3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카메라만 켜놓고 예배하는 때가 되었어요.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너무 그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부탁을 드려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이트가 잠겨있는 그 캠퍼스에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없다 보면 이렇게 먼지 쌓인 냄새가 나고 카펫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거기 우두커니 불을 켜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기를 가득 채웠던 예배자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2년 됐지 3년 됐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정말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은, 모든 것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춘 것 같은, 어제 살았던 나의 모습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을 모르겠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교회가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예배자로 채워주세요. 다시 이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혼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앞에 꽃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나오는데 그 꽃나무에 꽃이 만개한 거예요. 하얀색 꽃이 나무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몇 개월 동안 방치된 것 같은 그 캠퍼스에 그 나무에 여전히 꽃이 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광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은 어쩌면 어느 모습인지는 몰라도 다 광야의 인생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닌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의 무게 앞에서 지금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지금도 조금도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꽃을 피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